제2호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행진이 취소됐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위원회는 16일 발표해서 당초 17일로 예정된 행진은 악천후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된 뒤에 2년 연속해서 취소된 겁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지난 1983년 11번째 공휴일로 지정된 이날은 1960년대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투표권 강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 조찬식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휴일에 단지 그를 기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신성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못다한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 투표자유법 그리고 존 루이스 투표권 중진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계류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는 21일 화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화상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안정의 주춧돌인 미일 동맹의 힘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공유된 이상을 진전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위기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화통화를 가진 뒤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철도 화물 운송을 2년 만에 재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철도 화물 운행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양국은 우호적인 논의 끝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압록강을 잇는 화물 열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속에서 통제를 확실하게 하면서 양국 간 무역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오 대변인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 화물 열차는 16일 신의주에서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했고 미리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17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심각한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1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와 유럽 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겨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는 나토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만약 러시아가 외교의 길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발맞춰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억제와 외교를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잇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부처가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노조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시험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잇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0km로 탐지됐고 최고속도는 마하 5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 시위를 시작한 이후 네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은 앞서 11일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7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속도, 고도 등의 재원이 지난 14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KN-23을 다시 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미사일의 해상 표적 역시 지난 14일 평북 의주의 철로 위에서 쏜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과 같은 함경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추정됩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알섬까지는 직선거리로 370km에서 400km 정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가 북한의 연이은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앞선 3차례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NSC는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기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 국가들과의 관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두 발의 발사 당시 간격이 11분이었던 데 비해 이날은 간격이 4분 안팎으로 단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당국은 발사대 종류에 대해선 철로 혹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인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앞서 14일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이튿날인 15일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평북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검열 사격 훈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철로 위에 있는 열차에서 KN-23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쐈는데 이를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로 지칭했습니다.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는 정차 또는 달리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옛 소련에서 개발해 운용한 발사체계와 유사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서쪽에서 시작, 내륙을 통과해 동해상 표적을 향하는 방식이었다며 앞선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내륙 통과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북한이 무기 자체 개발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쏘거나 아니면은 실전화돼 있을 때 주로 이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쏜 것은 이제 이미 실전화돼 있는 무기를 타이밍, 소위 이제 이 타이밍에 쏴야지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주로 쏘는 용도라는 거죠.
북한은 14일은 대낮에 미사일을 발사해 기종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표적인 알섬에 미사일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사력 과시를 극대화하고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미국의 그 강경한 압박 정책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흘 만에 계속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도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는 지금 중국이 단둥으로 또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N-23은 발사 후 정점 고도를 벗어나 목표물에 근접하면서 상하 기동 등 변칙 기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격이 어려운 이 미사일을 북한 전역의 철도망을 이용해 운용할 경우 미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만한 위협적인 무게체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요격이 어려운 전술핵 미사일의 이딴 시험 발사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노리고 핵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랑 KN-23, 24인데 세 개가 전술핵이잖아요. 더불어서 기존의 MDS 시스템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기존의 미사일을 23, 24로 대체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전술핵도 되고 재래식 탄두도 다 되는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핵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수백 개를 깔아버리면 얘기가 끝나버려요.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자위력 차원의 정당한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 군 당국의 정례 훈련과 해외 훈련 참가 등에 대해선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각해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부처가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노조로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주변국을 위협한다면서 동맹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으로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지렛대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일과 11일 발사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으로 주장한 북한의 가장 최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해두겠다며 정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주장에 대해 세부사항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주장했을 때도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동맹국,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힘의 지렛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pokesman's right. I mean, there are lots of levers of power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our allies.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가 우선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고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해왔듯이 동맹의 준비 태세를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마주앉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 쪽에서는 관심이 있다는 신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 think we've made clear, we're willing to sit down and talk.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 능력 있고 강력하며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한국민과 한반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어 조약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데 맞춰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덴마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 유지, 북한의 불법 행위 종식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베 코프트 덴마크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미국의 제재 추진에 강력 조치를 경고했다는 제목의 로이터 통신 기사와 함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드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코프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대응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알려진 뒤 관계 부처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과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 확인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외교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미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또는 핵무기 개발 개시가 한반도의 위기 재발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는 10일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올해 최고의 우려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외교협회는 이날 발표한 2022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 한반도 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 발생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비치는 잠재적인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을 3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두 항목 중 영향력에서 높음으로 평가됐으며 발생 가능성에선 중간으로 평가되면서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두 항목 모두에서 높음으로 평가됐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으며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압적인 압박을 강화해 미국과 영내 다른 국가들이 연루되는 양안간 주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1등급 위기로 분류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1등급 위기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 증가, 미국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위기 악화,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 악화 가능성 등이 지목됐습니다. 미 외교협회는 올해 예방 우선순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의 점증하는 긴장 속에 여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피해자를 모두 덮은 채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평화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14일 VOA에 지난 연말을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지지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들은 왜 안중에 없는가라는 의문과 분노, 낙심, 실망감이 교차했다는 겁니다.
국군포럼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조차도 없고 아예 그 문제는 아예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많은 국군포로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도 찾아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국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반응이 없고.
올해 92살의 고령인 유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선 국군포로들이 마치 방공포로처럼 북한의 자원에서 남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은 철저한 성분사회인데 취약의 적대계층으로 낙인 찍혀 스스로 아오지 탄광행을 자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북한도 의향이 있다면 이제 말대로 억류됐던 국군포로는 다 부려먹을 때를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송환시키고 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네들 폐기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정전선언을 하면은 그건 몰라도 우리만이 뭐 안타깝게 자꾸 무슨 정전선언 하다 떠들어서 그게 성사되겠는가.
유 씨는 유엔총회가 지난달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국군포로 송환과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줘 감사하다며 큰 위안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 명의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 열악한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앞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한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포로 교환에 따라 한국으로 최종 송환된 국군 포로는 8,343명에 그쳤던 반면 유엔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송환한 공산군 포로는 7만 6천여 명에 달해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10만여 명의 민간인 납북자와 가족도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시 납북 피해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집단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그냥 덮고 수십 년간 고통당한 가족들에게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14일 VOA에 이런 종전선언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했지만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답변에서 우려를 반영하기보단 종전선언의 취지와 계획 등 홍보성 설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납북자 뭐 보고서 조 위원회에서 발간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분 좀 북한에 전달이라도 좀 하고 전쟁 납북자를 좀 언급을 하고 의제화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달라.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북한이 전쟁 납북자 없다고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납북자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국통일부는 지난 2016년까지 전시 납북자 지적은 조작 모략극으로 납북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이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연행과 납치를 자행한 건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남아있는 부정하기 어려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직접적인 반박을 삼간 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미국과 유엔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VOA에 종전선언의 첫걸음은 한국전쟁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수많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houldn't even talking about it until the North Korea regime ends the Korean War by releasing
국군포로를 석방해 송환하고 납북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 규명, 북한 정권이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1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보는 등 북한 정권이 말하고 선전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은 지난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정전협정이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송환을 지속해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미일이 사장은 종전선언에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라며 진실과 피해를 모두 숨긴 채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평화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한 인권 문제, 인도적인 문제 아직까지도 생사도 모르잖아요. 존재까지 지웠잖아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죽은 사람 살려내자는 것도 아니고 진실에 입각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북한이 책임질 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뭐 종전선언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게 종전선언도 의미가 있지. 말로만 종전선언 한다고 정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
국제법 전문가인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4일 BOA에 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은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 문제가 해결돼야 성립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면 당연히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치자들의 송환이 선결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제네바 해박이라든가 정전협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행이 돼야 될 사안이고 거기 덧붙이자면은 뭐 이런 세계인권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한이 가입한 그런 인권조약 이런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재확인하는 그걸 이제 준수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국군포로 송환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군에 복무하는 젊은 병사들에게도 시사하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자기 미군 유해 갈 때는 찾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은 살아있는 국군포로도 그럴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국군 병사들이 용감하게 적진에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겠는가. 왜 그런가? 아니 우리가 돌격했다 포로가 되면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데 왜 날 죽을 때는 모른가? 이런 뒤처리를 못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있다면은 병사들의 사기가 좀 약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의회 대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정책과 미국 대북 제재 정책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남은 가용한 수단은 제재와 외교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셔먼 의원을 이주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이 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과 한반도 문제에서 이례적으로 당파적 이견까지 드러났습니다.
World War I is over. World War II is over. The Napoleonic Wars are over.
1,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나폴레옹 전쟁도 끝났습니다. 러일 전쟁도 끝났고요. 20세기의 모든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전쟁만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긴장도 감돌고 있고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교전은 1950년대에 끝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까요?
It's hard to judge exactly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do. I didn't introduce this bill.
북한 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발의한 이유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쟁 상태와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외에도 모든 것을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특히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요.
영기부만 등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종전선언 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검증 가능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This bill will not bring total harmony by itself to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법안만으로는 한반도에 완전한 화합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화합은 열망이고 이 법안은 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입니다. 종전선언 반대 측은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의 종이 한 장을 받는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종전선언보다 상당히 큰 양보가 필요할 겁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에 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준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 idea that we would have to withdraw our troops.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도 우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전쟁한 적이 없는 벨기에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무장하고 매우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미군 주둔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평화와 화합을 향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는 연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Most significant thing that we need are severe and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하고 검증 가능한 제안입니다. 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검증과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제재 정책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핵과 제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전쟁 상태는 그보다 작은 문제지만 신뢰 구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에 담긴 문구를 보면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요. 종전선언이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The two things go together. It should be a we need to end the war in the 1950s.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대 전쟁을 끝내고 나서 21세기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야 합니다. 1950년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할 큰 변화는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변화이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 정책을 향한 변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럼 구속력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The term binding peace agreement can't be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용어가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맺었으니 적대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로 과장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전쟁을 끝낸 후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견을 발견해 적대감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1950년대의 전쟁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21세기의 갈등에 대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얘기하자면 비무장지대를 가운데에 두고 벌어지는 충돌은 잘못되고 부도덕하며 불법인데 1950년대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은 이런 공격 행위를 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 법안 처리에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하원 외교위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베라 아테소 위원장은 모두 법안 지지에 서명하진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신 종전선언 촉구 서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요. 두 분과 논의는 해보셨나요?
Talked to both of them, but briefly. And I think that
두 분 모두와 잠깐이지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믹스 위원장과 베라 위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더 이야기할수록 두 분 모두 합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미주 민주 참여 포럼과 이곳의 케이시 최 대표가 제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개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믹스 위원장과 베라 의원은 법안 처리에 현재 어떤 입장이십니까?
I would say that they're not that they did not make it.
두 분 모두 현 시점에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저희는 여전히 더 많은 지지 의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인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주 민주 참여 포럼과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분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죠. 만약 미국과 영국 간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법안이었다면 통과하기 매우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적국과 평화, 심지어 평화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늘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KC 최강철 대표를 언급하셨는데요. 최강철 대표는 의원님 선거 활동에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꾸준히 제공하셨는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원님이 최근 행보는 의원님의 개인적 관심이 주된 배경인가요?
I have been involved in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for the better part of 25 years.
저는 하원 외교위에서 25년 동안 북한 관련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최 대표는 1950년대 전쟁에 관한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에 제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는 제가 10여 년 전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협상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표명한 견해와 일치했습니다. 같은 선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새해 들어선 이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It's by no means clear that any approach would be successful.
어떤 접근법이 성공적일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와 경제 제재만이 가용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제 정책을 바꾸는 대가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엄격한 제한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를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북한의 어떤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으로부터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그리고 14일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11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갖는 의미와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월 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1일 발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직접 자강도를 방문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정예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건 지난 2020년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주로 군수 담당 박정천 당비서나 실무진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잠바 차림의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 안에서 만원경으로 시험 발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그리고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은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식 행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찾은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와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more aimed at focusing on making progress in the capability, military capability. But it...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군사용 정찰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의 직접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고 또 과학자들을 포상한 것은 5대 군사적 과업 중 하나가 완수됐거나 돌파구를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2월에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 4월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직책 추대 10주년 같은 정치적 기념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성공은 국방 분야에서 김 위원장이 이룬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고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마하 10을 기록했다며 앞서 발사된 미사일보다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60km, 비행거리 700km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최종 시험 발사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니 이제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아직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they're still working on their hypersonic capability for ballistic missiles. That's the first evaluation. The second evaluation is what kind of missile did North Korea launch? No clue.
켄고스 국장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음속의 10배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n fact that is a real number and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chieved this, it does show that they've reached a certain milestone which would be very troubling and very worrisome to the US and South Korea.
실제로 지난 5일 북한의 첫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는 한층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동원할 수단이 많다며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es,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이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사일 관련 물자를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그리고 러시아 기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 13385를 적용해 대북 제재를 가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특히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전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첫 번째 미사일 발사 당시 문 대통령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1일에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이 과잉 반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4일 평안북도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탄도미사일 물자를 조달한 북한인 6명 등을 독자 제재한 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안겨줬다고 말합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제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 협상과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3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 이날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응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not only are we sanctioning North Koreans, we are deeply engaged both at the UN and with key partners like South Korea.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 고스 국장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오히려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한층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putting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is not going to stop them from testing. If anything, it's going to accelerate their testing.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종전선언을 제안해 미북 대화를 재개해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한국에선 대선이 치러지고 3월 10일이면 새로운 차기 대통령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종전선언이 지금부터 협력이 돼도 쉬운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민감한 이 도발에 해당하는 행동을까지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는 아주 부정적인 환경이 초래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50일가량이 남았습니다. 북한이 남은 기간 도발을 계속할지 아니면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4도, 양덕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4도, 구성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입니다. 강계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8도, 희천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영하 2도, 개성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1도, 사리원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3도, 신계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9도, 낮 1도, 장전 아침 영하 9도, 낮 영하 1도, 평강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1도, 낮 0도, 장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10도, 청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2도, 김책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11도, 삼지연 아침 영하 29도, 낮 영하 1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킹 목사는 남부 엘라바마에서 침례교 목사로 활동하다 인종차별과 싸우는 미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1월 15일 93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겨냥한 폭력이 난무한 시절 킹 목사는 비폭력 시위를 통해 미국 몇몇 주의 인종차별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킹 목사는 민권운동을 이끌면서 6개의 원칙을 만들어 집단적 보이콧, 평화 시위 같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자신의 책 자유를 향한 걸음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폭력으로 이는 용감한 사람들의 행동이며 악에 대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을 통해 우정을 쌓고 이해를 넓히며 구원과 화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은 비폭력을 통해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고통을 통해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교육과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폭력은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우주가 정의의 편임을 믿는 것입니다. 킹 목사는 자신의 죽음 일주일 전에 도덕적 우주는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휘어져 있다며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와 민권운동은 1964년 민권법 제정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뤘습니다.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나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인종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 4일 나이 39살에 암살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거름에 힘입어 그로부터 10년 안에 인종차별 법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종차별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킹 목사의 생애는 그 자신의 언급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의 척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도전하며 논란에 휩싸인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의 인생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병력과 군 장비가 우크라이나 인접국 벨라루스에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17일 연합훈련을 위해 러시아 군 병력과 장비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가 밝힌 훈련 지역은 벨라루스 서부 지역으로 이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경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이번 군사훈련이 오는 2월로 예정되어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인근의 병력을 증강시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군 지휘자들에게 정확한 훈련 날짜를 정하라며 이로써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군사력을 갑자기 증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발틱 국가들이 벨라루스 인근에 3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번 훈련은 이들에 맞서는 특정 개혁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별도의 성명에서 에스토니아에 나토 병력 5천 명이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러시아가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심각한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와 유럽 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겨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는 나토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만약 러시아가 외교의 길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발 맞춰서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행진이 취소됐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위원회는 16일 발표해서 당초 17일로 예정된 행진은 악천후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국의 연방공휴일로 지정된 마틴 루터킹 데이입니다. 지난 1983년 11번째 공휴일로 지정된 이날은 1960년대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투표권 강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 조찬식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휴일에 단지 그를 기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신성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못다한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 투표자유법 그리고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철도 화물 운송을 2년 만에 재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우 대변인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철도 화물 운행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우 대변인은 이어 양국은 우호적인 논의 끝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의 압록강을 잇는 화물 열차를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속에서 통제를 확실하게 하면서 양국 간 무역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월 18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